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믿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고 계셨는지, 저는 예라고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어느 순간에든지 이 세상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켜서 충만된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우리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2월 달은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말씀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거꾸로 돌아가네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요. 아마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을 때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제자들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모세다, 엘리야다, 그 밖에 모든 이야기를 쭉 선지자다 하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됐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8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했을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 생활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도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분은 바로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70, 80, 90이면 죽는데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는 3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3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78세에 돌아가셨어. 저는 지금 76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끝이란 말입니다. 내가 100살 살더라도 이상한 끝인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비록 이 땅에서 그런 흙으로 돌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소생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다시 소생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건 시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나 공중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붕 떠야만이 공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제일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들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란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바로 그 예수가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만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니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빛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건 죄란 말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어둠의 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둠의 길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빛이 어두워집니까? 아니죠. 어둠이 빛으로 들어가면 빛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도 빛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는 빛이요 여러분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되지요.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는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 남편이 다섯이 있구나 하고 요한복음 4장에 갑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가 아니면은 이러한 일을 내가 남편 다섯을 거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자, 영생수를 주실 자인 것을 믿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분이 바로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처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반문합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태여 기도를 합니까? 간구합니까? 그런데 그 법칙을 미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모든 법칙에서 은혜를,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걸 그 사람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할 때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할 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열어주시고요. 찾게 해주시고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한 거예요. 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구분들을 하니까 있어요. 물이 한쪽으로 쏠리라 하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쪽과 북쪽의 얼음으로 지금 다 흐르고 있어요. 온실의 효과라고 합니다. 1도가 올라가면은 온실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요? 물이 몇 센치가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왜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물이 녹으니까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덜란드라든지 뭐 일본도 들어가고 뭐 한국도 뭐 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에 따라서 이 지구가 제대로 보관되고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7살 먹은 애가 자연의 일을 해가지고 요트 타고 유럽에서 미국까지 왔다가 미국에서도 스페인까지 가고 한다고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알지만 하지 아니하니까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자연의 이 지구를 보존해야 된다고 운동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위치고 다닌단 말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으니 여러분과 나는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해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장 한 분을 정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넘겨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백세를 들면 너에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겠다. 아니 75세가 되어서 떠났는데 99세 될 때까지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얻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렇게 준다 하는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니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었던 자녀가 장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99세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해주겠다는 자녀를 약속을 주시고는 왜 그걸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그걸 유지합니까? 그건 내 뜻이에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내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드려라, 받아라, 바쳐라.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치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아들에게 대답하는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들거렸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점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8번째 문제가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단 말이야. 아니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옛날의 기적이 오늘 기적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체, 의지하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때때로 힘들게 어릴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그분에게 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알려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낚여주시는데 여러분 나한테 도움 줄 게 없습니까?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께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다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는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게 되거든요.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열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입니다. 스테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마지막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세상 짐을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어떤 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어떻습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돌을 옮기고 살아나게 하신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살려서 성령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길에서 옮겨서 주님의 품 안으로 옮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아담에게 맡길 때 뭐랍니다. 다스리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키라니까 그대로 한 거거든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았으면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살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꽝꽝꽝. 아니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그러기 계실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고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 그렇게 나타나시면 되지 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너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거든요. 주 안에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속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가 다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주마등처럼 어느 분들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요. 기도하는데 주마등처럼 옛날에 모든 것이 지나가더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곱 번의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이거든요. 15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그 이리를 쫓아내 보호해 줄 수 있는 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여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듣지 않아요. 얼마 전에요. 911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미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미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7살 때부터 꿈을 꾸면 그것이 분명히 된답니다. 그 일이 보여진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부시 아버지 대통령 때 편지를 썼답니다. 무역회관이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라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받고 이건 엉터리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편지를 그냥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런데 9월 11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편지가 다시 공개되었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보냈는데 그 시에 그렇게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군병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해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분에게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거든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자예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에 그러한 위탁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받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선포하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무빈 교회의 머리라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쭉 읽는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밤예자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자기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담보 잡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이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생에 예고된 사람은 한 세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목적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임, 고레스 왕입니다. 그건 고레스 왕은 이방의 임금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러한 명을 내리신 분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된 사람도 그들의 사명까지도 미리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런 말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 74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소문 없이 유산시키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자기 오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화형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유산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낙태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멈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임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740년 후에 헤롯 왕 시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라 태어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생활을 버리고 빛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은혜를 입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떤 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어요. 그 받은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기뻐하면 되거든요. 감사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예쁘지요?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기도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참 예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예쁜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보내줄 수 있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랍니다. 여기 37절로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이 찾을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틀렸습니다. 31절까지밖에 없어요. 예. 14장 31절까지밖에 없는데 37절로 했더라고요. 27절입니다. 그 27절. 27절을 제가 타자를 잘못 쳤어. 예. 고친다고 다 고쳤는데 여기 틀리게 나왔네요. 다 고쳐놨는데, 제 건 다 고쳐놨는데 여기는 안 됐네요. 예. 화평을 하는 그러한 삶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얼마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부 압니다 라고 해야 돼요. 다 압니다. 어떤 것까지요? 우리가 때를 써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내가 힘들고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의지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13절에 그래서 인친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데 오늘 어느 분 설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친 것이 어느 건지 아십니까? 도장 찍었다는 건데 도장 그냥 빨간 인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옛날은 자기 소유 어떻게 했어요? 말, 소, 불 속에 쇠, 송이면 송가면은 S자로 해가지고요. 불 속에 빨갛게 해서 넓적다리에다가 땅 찍어놓습니다. 치치치치치치치치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인친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쳤어요. 뭐라고요? 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다고요.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여기에는 인이 맞아 있어요. 지금 어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인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 자식 지금 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내 자식 만든 줄 아니? 우리 인쳤어요. 근데 보증해 줘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인쳐 있는 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 아니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악한 일을 해도 내 자식이요. 좋은 일을 해도 내 자식이요. 멀리 도망가도 내 자식이요. 당장 보세요. 돌아왔어요. 저는 종들 태우도 안 받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반지를 빼가지고 그 아들에게 끼워주지 않아요. 그게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잊혀서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처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살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